기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믿음에 견고히 설 것을 당부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바울 사도의 당부를 듣게 되는데, 비록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지배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함께 읽는 우리 모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당부가 먼 이야기여서는 안될 것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같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과연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피로 거듭난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당부를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 속에 갇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은 충분히 바울보다 낫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큰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은 앞에도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적인 이유들이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밤낮없이 계속되는 데모, 또 하락하는 경제 상황, 치솟는 아파트 시세, 조금이라도 소망적인 앞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사업은 전망이 불확실한 이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묻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렇답니다. 주님께서 사업이 잘 되거든 기뻐하라 하시거나, 돈이 잘 벌려지면 또는 건강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것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말 속에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이 위치는 비록 우리의 외향적인 겉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로마의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 바울 사도의 믿음조차 가두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억지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뻐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고백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점이 포악하고 잔인한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후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화를 허락하신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이 항상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여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항상이라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항상에서 제외된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서 싱글벙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친 사람은 항상 즐겁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항상 즐거워서 희죽거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본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팔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되죠? 바울사도는 기뻐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럴 수 있는 자신의 이유를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에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죄수로 몰려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파들이 야 바울 이제 갇혀버렸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열심히 전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했다가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명성이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이 더 잘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쁨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 이름이 망가지고 내 지위가 몰락될 때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가두는 가운데서도 결코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지만 비로소 자신을 웃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부터 그 자신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본문 4절 하반절과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온 등에는 채찍 자국이 분명하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라와 더불어. 그런데도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응답을 하시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 이 봉사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붓는 그런 제사를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도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는 요청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 그랬거든. 여기 관용이라는 말에는 온화한, 너그러운, 절제하는, 인내하는 등등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려도 주님은 오실 것이다. 나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참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여유라는 것 자체가 다급하고 불편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당부는 꼭 신앙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 불신 간에 볼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여유를 가질 때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신앙의 사람들조차 우왕좌왕한다면 복음의 가치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예수도를 가치 없게 여기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침착하고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행동이 연출되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되는 어떤 주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내면에 가진 것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여유로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유스러운 삶이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소개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기쁨을 꾸미는 말이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의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염려라는 말은 확실히 신앙인들과 관련된 말은 아닙니다. 사실 염려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끊임없이 사람을 시들게 만드는 사탄이 준 단어입니다. 어려워도 염려되고 좋아도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는 악순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떻게 될까? 이 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잘되고 잘돼갈 때도 야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상황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 죽겠고 고생스러워 죽겠고 그저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염려와 같은 말이거든요. 잘돼도 염려요, 안돼도 염려이고 염려라는 고삐를 인간인 이상은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염려와 작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염려에 잡혀 살던 사람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이 염려를 찾아서 챙기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염려의 영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신앙 속에 우리가 젖어 살고 또 불신앙 속에 살던 습관들이 예수님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염려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염려하여 숨었고 이 저주스러운 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자마다 세상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왔고 이제는 염려 대신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태껏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을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가장 일반적인 방해물이 바로 뭡니까?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염려를 기도로 감사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논리를 반대로 이해하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염려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이상, 기도로 맡기지 않은 이상 아직 그 염려는 그 사람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염려할 때면 기도하십시오. 그 염려를 우리가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기도와 감사로 맡겨드릴 때 우리의 고민하던 문제는 모든 지혜의 으뜸이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뭐라냐. The balls are in your court. The balls are in your court. 이제는 너가 나서야 될 시간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보다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데 그 보호의 영역도 역시 앞에서 주 안에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염려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당연히 염려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그대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염려투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투성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할 인생이 염려의 먹구름으로 덮여서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서야 후회해보지만 때는 늦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인류의 염려와 고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찾아주셨는데도 고민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찾아주신 기쁨을 허락하신 대로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이 삶에 구체화될 때 바로 이 약속도 사실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될 때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문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과제들을, 신앙의 제목들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다루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삶이 이중적인 경우가 많게 됩니다. 요즘 많은 신앙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더러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빛은 어둠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부분의 말씀도 삶에 응용하지 못하고 대단히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다분히 생각 속에 머무르는 관념적일 수 있는 부분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실적인 믿음에 관한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며 거짓되지 않다는 거죠. 경건하며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옳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정결하며 깨끗한 삶이죠. 사랑할 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끼치는 것이죠. 칭찬할 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만하며 하는 말인데 이런 과제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을 여기 계속해서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호소스라는 히라보입니다. 이 말은 무언무언만큼 또는 모두 더 많이 어디든지 이런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어때요? 참돼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옳아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어디든지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제 영역을 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초월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간적이라는 한계 안에 신앙을 가두어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만 역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범주에 가두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형제들이 팔아먹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형제를 종으로 팔아먹는 인간이 어디 있어?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잠잠합니다. 그것도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해와 달과 열두 별이 나에게 절한 그 비전이 바로 이것뿐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잠잠합니다. 감옥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 글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과 꼭 같은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감옥에까지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역시 잠잠합니다. 결국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형편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을 사용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가뭄으로써 구제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토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죠. 이런 이유에서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기준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이죠. 기쁨이나 감사가 모든 만나지는 상황마다에서 사실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서 바울사도는 덧붙이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모두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하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할 때 법궤를 맨 레위인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서라! 그랬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놓고 들여보내신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들어서라! 요단강 물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요단강 물은 그대로 전과 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들어섰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은 위에 사르단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순종하여 많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므로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런 경고하면서 신앙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병석에 누워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든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욕과 같이 다 잃든지 상황과 처지가 어떤 조건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격의 삶이 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즉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약속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비록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